H.P.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인스먼스의 그림자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로버트 옴스테드는 골동품을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의 인스먼스라는 항구에 들르면서 그리고 미스터리와 괴담에 가려진 인스먼스 토박이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목격하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고 맙니다. 인스먼스 토박이의 자손들은 괴물이었습니다. 데이곤의 후손인 해저 생물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양서류와 인간의 혼혈인 그들은 인간을 멀리하며 접근한 인간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거나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살육의 현장은 언제나 데이곤에 바치는 희생제가 되었고 바야흐로 로버트 역시 그 희생양의 하나가 될 듯합니다. 그러나 러브크래프트는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충격의 클라이맥스에서 또 하나의 반전의 뇌관을 심어놓았습니다. 그 뇌관이 터질 때 우리는 끔찍하면서도 환상적이고 숙명적이면서도 축제적인 기묘한 인생의 면모를 잠시나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문학의 대가 H.P. 러브크래프트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죠. 11월 9일 EBS FM 책임 라디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This is Kaylin.
러브크래프트가 생존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공포소설 작품은 대부분 잡지를 통해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잡지의 성격이 공포라는 장르를 규정하게 되었고요. 일단 잡지니까 호흡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겠죠. 또 심심풀이로 잡지를 찾는 독자를 바로 사로잡아야 하고요. 러브크래프트는 독창적인 세계관과 문체를 구사하면서도 그런 성격의 잡지의 성격에 충실한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는 집착적이리만큼 마지막 반전을 중시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한 문장이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뒤엎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럼 오늘이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군요. 뭐 이제껏 감상했던 것을 되살려보면 기대를 저버리진 않겠죠.
그러기를 저도 기대해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요. 숨막히는 반전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바로 home.ebs.co.kr/englit이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렸고요.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Harry Chapin의 WOLD 오늘 첫 음악이고요. 이 음악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공포문학의 대가 H.P. Lovecraft 원작 The Shadow Over Innsmouth 인스머스의 그림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자이자 주인공 로버트 옴스테드는 인스머스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스머스의 주민들은 바닷속 괴물신 데이곤을 섬기며 인간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데이곤의 후손인 해저 존재들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혼혈인 자식들은 인간 개구리를 방불케 하는 흉측한 신체 변이를 겪게 되지만 그 대가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인스머스의 발을 들이는 외지인들을 죽이거나 미치광이로 만들어 왔습니다. 로버트 옴스테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양이 되려던 찰나에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것이 그의 최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인근 동네로 옮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로버트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개통학을 연구하면서 아컨 출신으로서 자신의 계보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아컴의 박물관 소장 피버디 씨는 로버트의 외할머니가 엘리자 오른이란 말에 관심을 보입니다. 엘리자 오른은 1867년에 태어나 17살 때 오하이오 출신의 제임스 윌리엄슨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My grandmother's family was a topic of some local curiosity. There had, Mr. Peabody said, been considerable discussion about the marriage of her father, Benjamin Orne, just after the Civil War. Since the ancestry of the bride was peculiarly puzzling, that bride was understood to have been an orphaned Marsh of New Hampshire, a cousin of the Essex County Marshes, but her education had been in France, and she knew very little of her family. A guardian had deposited funds in a Boston bank to maintain her and her French governess. But that guardian's name was unfamiliar to Arkham people. And in time, he dropped out of sight, so that the governess assumed his role by court appointment. The Frenchwoman, now long dead, was very taciturn, and there were those who said she could have told more than she did. But the most baffling thing was the inability of anyone to place the recorded parents of the young woman, Enoch and Lydia Meserve Marsh, among the known families of New Hampshire. Possibly, many suggested, she was the natural daughter of some Marsh of prominence. She certainly had the true Marsh eyes. Most of the puzzling was done after her early death, which took place at the birth of my grandmother, her only child. Having formed some disagreeable impressions connected with the name of Marsh, I did not welcome the news that it belonged on my own ancestral tree. Nor was I pleased by Mr. Peabody's suggestion that I had the true Marsh eyes myself.
박물관 관장 피버디 씨는 나의 외할머니 가족이 인근에서는 화제였다고 말했다. 나의 외증조부 벤자민 오른은 남북전쟁 직후에 외증조모와 결혼했는데 그걸 두고 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신부 측 조상에 얽힌 수수께끼에 있었다. 당시 신부는 뉴햄프셔의 마하시 가문 출신의 고아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한 후견인이 보스턴 은행에서 기금을 마련해 그녀와 그녀의 프랑스인 가정교사를 보살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컴 주민 중에 그 후견인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나중에 수소문했을 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다. 증조모의 부모는 뉴햄프셔 출신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곳에서도 관련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녀가 마시가에서 매우 특출한 인물의 딸일 거란 추측은 나돌았다. 확실히 그녀의 두 눈은 마시가의 특징을 담고 있었다. 그랬던 그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죽음 또한 한간의 수수께끼를 증폭시켰다. 그녀는 나의 외할머니를 출산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자식이었다. 솔직히 나는 내 조상이 마시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영 찜찜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달갑지 않았다. 그런데다 내 눈이 마시가를 쏙 빼닮았다는 피바디 씨의 말은 더더욱 불쾌했다. 인스머스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되던 7월 중순 나는 외가인 클리블랜드의 윌리엄슨 가로 갔다. 그리고 나의 조상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I did not exactly relish the task, for the atmosphere of the Williamson home had always depressed me. There was a strain of morbidity there, and my other mother had never encouraged my visiting her parents as a child. Although she always welcomed her father when he came to Toledo, my Arkham-born grandmother had seemed strange and almost terrifying to me. And I do not think I grieved when she disappeared. I was 8 years old then, and it was said that she had wandered off in grief after the suicide of my uncle Douglas, her eldest son. He had himself shot after a trip to New England, the same trip, no doubt, which had caused him to be recalled at the Arkham Historical Society. This uncle had resembled her, and I had never liked him either. Something about the staring, unwinking expression of both of them had given me a vague, unaccountable uneasiness. My mother and Uncle Walter had not looked like that. They were like their father, though poor little cousin Lawrence, Walter's son, had been an almost perfect duplicate of his grandmother before his condition took him to the permanent seclusion of a sanitarium at Canton. I had not seen him in 4 years, but my uncle once implied that his state, both mental and physical, was very bad. This worry had probably been a major cause of his mother's death 2 years before.
나의 조상을 연구하는 작업이 늘 즐겁지만은 않았다. 조부댁의 분위기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다. 외갓집에는 묘한 병증의 그림자가 서성였다. 그래서였을까?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날 데리고 한 번도 외가에 간 적이 없었다. 아컴 출신의 외할머니는 늘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그 분위기를 무서워했고 그래서 그분이 실종됐을 때도 그리 슬퍼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8살이었고 외할머니는 장남이었던 더글러스 외숙부가 자살한 직후 그 충격으로 길거리를 헤매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고만 들었다. 더글러스 외숙부는 뉴 잉글랜드를 여행하고 돌아온 직후에 권총으로 자살했다. 아컴 역사 박물관의 자취를 남긴 바로 그 여행이었을 것이다. 큰 외숙부 역시 외할머니를 쏙 빼닮아서 나는 싫어했다. 두 사람 모두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뚫어지게 상대를 쳐다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까닭 모를 불편한 감정이 생겼다. 반면 어머니나 월터 작은 외숙부에겐 그런 표정이 없었다. 두 분은 외할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숙부의 아들 로렌스는 불행하게도 외할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요양소에서 평생을 외롭게 보내야 했다. 나는 당시 4년 정도 로렌스를 보지 못했는데 월터 외숙부의 말에 따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2년 전에 외숙모가 운명하신 것도 사실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내가 차츰 조상의 내력에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건 외가에서 얻은 서간과 그림을 검토한 과정에서였다.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공포문학의 대가 H.P. Lovecraft 원작 인스머스의 그림자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Tindersticks의 Don't Look Down 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악몽 같은 인스머스를 빠져나와 자신의 조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마시 가문이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군요. 아직까지 러브크래프트의 미궁에 빠져 계시다면 지난 감상문을 재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 대반전을 향해 가보죠. 로버트는 자신의 조상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다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외할머니와 외숙부를 싫어했었죠. 그들의 생김새와 소름 끼치는 분위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들의 생전 사진을 보면서 그의 공포가 시작됩니다.
I gazed at their pictured faces with a measurably heightened feeling of repulsion and alienation. I could not at first understand the change, but gradually a horrible sort of comparison began to obtrude itself on my unconscious mind despite the steady refusal of my consciousness to admit even the least suspicion of it. It was clear that the typical expression of these faces now suggested something it had not suggested before. Something which would bring stark panic if too openly thought of. But the worst shock came when my uncle showed me the orange jewelry in a downtown safe deposit vault. Some of the items were delicate and inspiring enough. But there was one box of strange old pieces descended from my mysterious great-grandmother, which my uncle was almost reluctant to produce. They were, he said, a very grotesque and almost repulsive design, and had never, to his knowledge, been publicly worn, though my grandmother used to enjoy looking at them. Vague legends of bad luck clustered around them, and my great-grandmother's French governess had said they ought not to be worn in New England, though it would be quite safe to wear them in Europe.
사진 속 외할머니와 외숙부에게서 발견된 뭔가 끔찍한 유사함 같은 것이 나의 무의식을 줄기차게 파고들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은 전에는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조금만 정신을 놓아버려도 발작적인 공포에 휩싸일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극도의 충격이 몰려온 건 그 다음이었다. 월터 외숙부가 마을 대여금고에서 보관해왔다는 옳은 가문의 보석을 보았을 때였다. 외중조모 때부터 내려왔다는 보석 가문 기묘한 데가 있었다. 그러나 외숙부는 그 보석함에 대해선 얘기하길 꺼렸다. 알고 보니 그 속에 든 보석들이 기괴하고 혐오스러워서 공개적으로 착용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가족들도 꺼렸지만 오로지 외할머니만이 그 보석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한다. 보석마다 불행을 암시하는 모호한 전설이 간직돼 있어서 외할머니를 보살폈던 프랑스인 가정교사도 유럽은 괜찮지만 뉴잉글랜드에서는 그 보석을 착용하고 다니지 말아요 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윽고 외숙부가 그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 든 팔찌와 가슴 장식 그리고 왕관이 보였다. 지나치게 화려한 데다 높은 도들새김을 한 형태였다. 그리고 작은 외숙부가 보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에 나는 감정의 동요를 애써 누르고 있었지만 얼굴에 나타나는 공포의 그림자마저 감출 수는 없었다. 그 보석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나는 이미 1년 전에 충분히 경고를 받은 셈이었다.
From that day on, my life has been a nightmare of brooding and apprehension. Nor do I know how much is hideous truth and how much madness. My great-grandmother had been a marsh of unknown source, whose husband lived in Arkham. And did not old Zadok say that the daughter of Obed Marsh, by a monstrous mother, was married to an Arkham man through a trick? What was it the ancient toper had muttered about the likeness of my eyes to Captain Obed's? In Arkham, too, the curator had told me I had the true Marsh eyes. Was Obed Marsh my own great-great-grandfather? Who, or what, then, was my great-great-grandmother? But perhaps this was all madness. Those whitish gold ornaments might easily have been bought from some Innsmouth sailor by the father of my great-grandmother, whoever he was. And that look in the staring-eyed faces of my grandmother and self-slain uncle might be sheer fancy on my part, sheer fancy, bolstered up by the Innsmouth shadow which had so darkly colored my imagination. But why had my uncle killed himself after an ancestral quest in New England?
(그 후로 나는 끔찍한 진실과 광기 사이를 헤매며 집착과 근심과 악몽에 빠져들었다. 나의 외증조모는 뿌리가 불분명한 마시가의 일원이었고 아컴 출신의 외증조부와 결혼했다. 제이독 노인이 말하지 않았나? 바다 괴물 어머니와 오벳 마시 선장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농간에 의해서 아컴 남자와 결혼했다고. 그 술주정뱅이 노인네가 내 눈과 오벳 선장의 눈이 닮았다고 중얼거린 건 무슨 의미였을까? 아컴에서도 피버디 씨는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렇다면 인스머스의 데이곤 밀교를 들여온 선장 오벳 마시가 나의 외 고조부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의 외 고조부는 누구지? 아니, 이런 건 다 미친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외 할머니와 자살한 더글라스 외숙부에 뚫어지게 응시하는 눈길은 내 뇌리에서 완전한 형상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지독히도 암울한 색채로 나의 상상력을 점령해온 인스머스의 그림자 덕에 더욱 분명해져 있었다. 그런데 뉴잉글랜드에서 가게의 뿌리를 추적했던 더글라스 외숙부는 어이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공포문학의 대가 H.P. Lovecraft 원작 인스머스의 그림자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플라시보였죠. Bitter End였습니다. 자신의 계보를 연구하던 로버트는 조상 중에 공포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고리가 연결하는 건 바로 인스머스의 운명입니다. 그 고리를 발견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로버트는 말을 합니다. 그 즈음 반복적으로 꾸게 된 기묘한 꿈이 그를 해답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꿈에서 그는 바다를 만납니다.
Through titanic sunken porticos and labyrinths of weedy cyclopean walls with grotesque fishes as my companions. Then the other shapes began to appear, filling me with nameless horror the moment I awoke. But during the dreams, they did not horrify me at all. I was one with them, wearing their unhuman trappings, treading their aqueous ways, and praying monstrously at their evil sea-bottom temples.
In my dreams, I was in a great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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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괴한 물고기들과 함께 헤엄을 치는 형체는 바로 나였다. 그리고 이내 다른 형체가 나타나면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나는 순간은 극도의 공포에 덜덜 떨었지만 정작 꿈속에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장신구로 치장하고 물속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악한 해저의 사원에서 그들과 함께 광란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 꿈을 꾸면 꿀수록 나는 일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암흑의 낯선 시면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갔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됐다. 나는 나날이 초췌하게 변해갔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병자로서 고요하고 고립된 생활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기이한 신경발작이 엄습했고 이따금 눈을 전혀 깜빡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는 바다 밑에 사는 외할머니를 만났다. 바닷속 산호 가득한 푸른 정원에서 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나는 영원토록 죽지 않을 존재이다. 그것은 내게 예정된 기적의 왕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그러나 너의 외숙부 더글러스는 영생을 약속하는 그 왕국을 거부하고 곤충의 방어쇠를 당겨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로버트, 그가 거부한 왕국은 바로 너의 왕국이다. 넌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 역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인간이 출현하기 오래전부터 지구에서 살아온 존재와 삶을 같이 해야 한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That morning, the mirror definitely told me I had acquired the Innsmouth look. So far, I have not shot myself as my uncle Douglas did. I bought an automatic and almost took the step, but certain dreams deterred me. The tense extremes of horror are lessening, and I feel queerly drawn toward the unknown sea deeps instead of fearing them. I hear and do strange things in sleep and awake with a kind of exaltation instead of terror. I do not believe I need to wait for the full change as most have waited. If I did, my father would probably shut me up in a sanitarium as my poor little cousin is shut up. Stupendous and unheard of splendors await me below, and I shall seek them soon. Ya lie klutlu patan, ya ya. No, I shall not shoot myself. I cannot be made to shoot myself.
그날 아침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완전한 인스머스의 얼굴이었다. 아직까지 나는 더글러스 외숙부처럼 내 머리에 총을 겨누지는 않고 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 되겠지만 이 꿈들이 나의 자살을 방해하고 있다. 공포의 강도도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나는 이상할 정도로 두려움을 잊고 그 미지의 해저 속으로 빨려들곤 한다. 꿈속에서 기이한 일들을 저지르고 언제부터인가는 공포가 아니라 환희 속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는다. 완전히 변화하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는 날이면 아마도 나의 아버지는 가엾은 사촌이 감금되어 있다는 그 요양원으로 날 보낼 테니까. 저 아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광휘, 나는 속히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리에 크툴루 바탄 야알. 아니, 내 머리에 총을 겨눌 수는 없다. 난 그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정신병원에서 사촌을 구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인스머스로 갈 것이다. 그리고 바다를 헤엄쳐 악마의 모래톱에 당도하리라. 거석과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검은 시면으로 뛰어들리라. 아, 딥 원이 잠들어 있는 곳, 그곳에서 경이와 영원불멸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공포문학의 대가 H.P. Lovecraft 원작 인스머스의 그림자, 이로써 모든 감상을 마쳤습니다. 만족하실 만한 반전이었습니까? 러브크래프트의 작품마다 공통되게 드러나는 결말이긴 했죠. 주인공의 내면에 도사린 공포의 근원. 그런데 그 공포가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아의 진실과 통한다는 것. 그 어두운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곧 자아의 발견이며 뒤틀리고 일그러진 성장통이라는 것. 결국 자신의 기괴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절망보다는 환희를 느끼는 마지막 장면은 섬뜩하면서 슬프고요. 참고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딥 원, 이것은 바로 해저에 사는 존재로 이미 전 감상 시간에 만나본 인스머스의 괴물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결국에는 운명대로 갔습니다. 운명을 활짝 안았죠. 사촌까지 탈출시켜서 풍덩 뛰어들겠다고.
네. 기분이 어떨까요?
환희를 느꼈다잖아요.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어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고통이나 뭐 이런 이유로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부러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마지막 부분이야 이랬지만 소설 전체에서는 계속 그 대상들을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공포지만 근데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데자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어디선가 읽은 듯한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인다는 얘기죠.
아, 그런 거네요.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황금가지에서 러브크래프트 전집을, 문학동네에서 아모스 오즈의 소설 친구 사이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젊음의 행진 11월 21일 목요일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러브크래프트와는 이제 작별을 해야죠. 보다 더 방대한 그의 신화를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요. 다음 주에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죠. 앨리스 먼로의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는 패디 스마이스의 Because the Night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have fishy dreams.
Yeah.